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2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말씀에 매여야 승리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는데 7장에서는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묵상하는 이 8장에서는 아이 성과의 싸움을 다시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한 번 패배가 영원한 패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무너졌다고 해서 계속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라 여러 번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재앙이 몰려오면 악인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형편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려면 다시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여호수아가 그거를 잘 듣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명령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실패, 생각지 않은 좌절, 그러면서 인생이 엉켜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멈춰서 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요 단답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답을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거는요 점쟁이들을 찾아가면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답 가르쳐 주시지 않고 이를테면 고기를 주시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런 말 있잖아요.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정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눈이 확 열리고 와 이거다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시기보다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 분별력 뭐 이런 거를 길러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답을 찾아내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이 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가지고 성경을 읽으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폈는데 보니까 가룟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본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하고 덮었다가 다시 딱 폈더니 네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성경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꾸준히 읽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 분별력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 말씀 묵상은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제가 적자생존이라고 그랬죠. 적어야 된다고. 적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묵상하면 안 되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은 것을 적어야 되고 질문도 적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적어야 되고 이거를 적으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묵상을 제일 열심히 하는 부서는 초등부인 것 같아요. 초등부가 요즘 그 큐섬이 활동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하브루트 하면서 묵상을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면서 막 뭐 이 큐섬이 무슨 캠프도 하고 뭐 열심히 해요. 그 얼마 전에 한 거를 저한테 한번 보내줬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거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했는지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봤더니요, 조금 부럽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막 1년을 해가지고 전부 체크. 와, 제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전 교인 이름을 뒤에 붙여놓고 막 몇 번 했는지 확실히 미리 효과가 딱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것이 그 뒤에 보시면 아이들이요, 묵상해가지고 저거를 쓰는 거예요. 묵상해가지고. 묵상한 거를 쓰고 옆에 질문도 쓰고, 아이들이요, 이게 마음이 열립니다. 지혜가 열리고. 그리고 저거 막 열몇 명 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이거를 꼼꼼히 써요. 그러면, 묵상이 처음에는 조금 힘겹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나중에 요거를 자꾸 기록을 하다가 보면, 묵상의 이 눈이 열리는 이런 경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적자 생존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적자 생존입니다. 그래서 노트를 하세요. 아이들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초등부만큼은. 그렇게 묵상을 계속 하다가 보면 우리가 행할 바를 아는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제 실패했던 아이성 싸움을 오늘 승리로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요 아이성과 싸우는데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 그래요. 여호수아 8장 1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요. 먼저 정탐으로 보냈더니 가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온 이 정탐꾼들이 아이성은 소수다, 별로 크지 않다, 그러니 뭐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는 이런 귀찮은 일을 할 필요 없이 2-3천명만 올라가면 충분하겠다, 소순이 모든 백성 다 가서 고생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3천명 보냈다가 사달이 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리고성은요 이중성벽으로 된 아주 거대한 성이었어요. 여리고에 가면 만년된 도시라는 표지가 있어요. 오랫동안 거기에 사람이 이제 도시를, 성읍을 짓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 강력한 성과 싸울 때는 우습게 싸워요.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 일곱 바퀴, 그리고 와 하니까 무너져, 뭐 이렇게 꼭 무슨 만화 영화 같이 그렇게 싸우거든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8장을 읽으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성 싸움은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모릅니다. 전부 다 몰려가고, 그리고 그 전에 3만 명 매복 시켜놓고 밤에 가가지고 가면서 또 5천 명 매복, 그리고 공격하다가 패한 것처럼 도망쳐서 뒤돌아서 오기도 하고, 온갖 작전을 다 짜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큰 싸움보다 작은 싸움이 더 위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싸움보다 작은 싸움이 더 위험한 줄 알아야 됩니다. 큰 죄보다 작은 죄가 더 문제가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칼을 들고 남을 찔러 죽여보신 분이, 죽여본 적이 있다. 나는 칼을 들고 남을 찔려 죽여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누군가를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라고 외면한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칼 들고 누구를 찔러 죽여본 적은 없는지 몰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외면하고 모르는 척 한 적은 많아요. 뭐가 더 상처가 될까요? 교회가 일어서고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일어서고 무너지는 이유는 누가 칼을 들고 설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듭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불천자란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속이 상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이 병이 드는 겁니다. 큰 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배려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무관심,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흐려지는 것은 큰 죄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너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예배 나올 여유도 없고 뭔가 찬송한 자락 불러볼 수가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뭐 사기를 치거나 뭐 어떤 뭐 험악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는지 모르고 내가 은혜의 감격을 언제 맛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영혼이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요, 큰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죄 때문에 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속이 상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인간 꼴보기 싫고 꼴보기 싫은 그 인간 외면하다가 보니까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뭐 그러면서 영혼이 병이 드는 거예요. 큰 죄가 문제가 아니고 작고 사소한 죄가 문제가 돼요. 여리고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탐꾼에 가보니까 야 이거 별거 아니다 금방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 아이성 싸움에서 얼마나 큰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큰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사소한 일상의 그 분주함 그것이 우리 영혼을 깊이 병들게 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큰 싸움보다 작은 싸움이 문제가 됩니다. 작은 싸움.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상 안에서 어떻게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 싸움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듣기 시작해요. 여호수아와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를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다 일으켜서 올라가며 뭐 어디에 매복하며 어디에 또 숨고 뭐 모든 작전 지시를 다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8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래서 뭔가 이 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고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2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이 창을 언제까지 들고 있었다고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몇 시간쯤 걸렸을까요? 30분 만에 끝났을까요? 그런데 이 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뭐 이게 한두 시간에 끝나는 싸움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나가 싸웠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 지팡이를 하나 가져올 걸 그랬네.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기고 언제까지 들고 있겠어요. 팔이 아프니까 내릴 거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손을 드는 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손을 드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할 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들고 있어야 될까요? 이거를 그냥 모세가 들고 있다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게 힘이 드니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져요.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이렇게 들고 전쟁 끝날 때까지 이게 이제 여호와 니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거는 기도의 능력이다. 이게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거를 경험한 것이 아말렉과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 흉내 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아말렉과 싸움에서 본 적 있지 않냐? 이거는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지 너희 군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너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르치라. 그리고 전쟁 끝날 때까지 아론의 팔은 누가 잡아줬을까요? 여호수아의 팔은 누가 잡아줬을까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성경에 그게 없어요. 그런데 여튼 제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혼자 힘으로 끝까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가 성도님의 팔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호수아가 무슨 무쇠팔이라고 이걸 끝까지 들고 있었겠느냐고요. 모세는 아론과 훌이 받쳐줬는데 여호수아 옆에서 누가 받쳐줬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수아도 단창을 들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아마 누군가가 붙들어줬을 거예요. 이거는 네 힘으로 너희들을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싸우게 하는 거다 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모세를 흉내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본받느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와 어울리고 싶습니까?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과 어울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야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와 뭐 이런 사람 말고 그런 거 말고 야 마음이 어려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데리고 한두 시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신앙의 본을 받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받으면 믿음이 자라는데요. 그렇지 않고 자기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당에서 놀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술 한잔하러 가는 거죠. 이제 막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노는데 믿음이 좋은 주님을 사랑하는 뭔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하고 놀기 시작하면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모세를 본받아라 네 영적인 스승 그 모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바 있는 그 사람 본받아라 하시면서 네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보세요. 그러면서 그분을 본받으세요. 그분처럼 예배하고 그분처럼 기도하고 그분처럼 성경 읽고 그분처럼 결단하고 그분처럼 희생하고 그분처럼 눈물 흘리고 그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요. 아이를 불살라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다 그래요.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왜 불살라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으면 여리고도 불살라서 황폐하게 만들어요. 아간도 불살라서 무더기를 만들어요. 오늘 이 아이성도 불사르고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어요. 왜 다 불사를까요? 불사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재물인 거예요. 재물을 다 불살라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나 아간이나 아이성은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어서 불사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불사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양이나 염소나 소, 짐승을 대신 불살라서 드려요. 제물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요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다고 해요. 대속의 제물로.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나 아간이나 아이성 같은 가나안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왜 무더기가 되느냐. 이 무더기가 되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메마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배산 임수라 그래가지고 산을 등지고 물을 보면서 자리 잡으면 그게 좋은 집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요 너무 싸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골짜기에 숨어서 살지 못하고 언덕 위에 집을 짓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마을 도시는요 다 언덕 위에 있어요. 다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물이 문제가 돼요. 물이.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드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만한 동네가 많이 없어요. 그런 지역이.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살다가 그 예를 들면 적이 침략해서 망했다. 그러면 그 마을을 싹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집 짓고 살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지진이 나거나 누가 뭐 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 동네를 싹 허물고 그 위에 또 짓고 집 짓고 살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거를 테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리고도 가면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사진 제가 그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보면 원래 언덕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언덕. 영어로 되어 있지만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가나안 시대, 그 밑에는 금속 병룡 시대인데 여하튼 시대별로 요 딱 살다가 그게 또 다 망하면 그 위에 또 다른 시대 사람이 살고 또 다른 시대 사람이 살고 그래가지고요. 그 동네를 딱 잘라보면 시루떡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리고도 그 동네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리고도 아닙니다. 황폐하게 하고 거기는 집 짓고 뭐 살지 못하게 해요. 거기 집 짓고 살면 저주를 받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아이성 거기에 집 짓고 못 살아요. 좋은 자리거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데 그 좋은 자리인데 황폐하게 만들어요. 무더기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만들어요. 길갈에 돌무더기를 만들었거든요. 12개의 돌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보여주는 여리고나 아가 아이성 같은 데는 이 돌무더기를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이 여리고나 아이성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군대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좋은 자리 차지해서 남들을 짓밟고 그 위에 내 집 짓고 살라고 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남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자리 다 허물고 거기에 집 짓고 나 편안한 인생 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나안이요. 집 짓고 살 만한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황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의 문화,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의 황무지, 아이성을 황폐하게 만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이요. 세상살이가 싸움이라고 그래요.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다투어서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좋은 집 짓고 살라 그러거든요. 남보다 더 앞서가려고 그러고요.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더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살아보려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남들 위에 일어서 보려고 남을 짓밟는 이거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보다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남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남들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에 매임받은 삶을 사는 그래서 남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인 거예요. 남들은 다 더 잘 살아보려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더 재미있게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에 대항하여 싸우는 상황이거든요. 이 가나안에 대하여 싸우는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군대를 세겜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그리심과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게 만드세요. 세겜에서 세겜에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마이산 가보셨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마이산 가보셨어요? 마이산 어딘지는 아세요? 안마이봉이나 순마이봉 같이 그렇게 붙어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앞이 세겜이거든요. 지금은 나블루스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도시예요. 거기에 가면 야곱의 우물도 있고 요셉의 무덤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저렇게 가까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요 아래서 사람들이 우악 소리 지르면 양쪽에 다 들려요. 그래서 어떤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어떤 지파는 에발산에 섰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신명기 11장 29절에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너희는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인 싸움, 사실 여리고 싸움이나 아이성 싸움은요 일종의 그 서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싸움이 남아 있거든요. 그 싸우기 전에 이제 딱 세겜에 가가지고 그 그리심산의 절반, 에발산의 절반 서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는 것을 배우는 일종의 그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30절부터 3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 넘지 않은 돌멩이로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출애굽기의 명령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쇠 연장으로 다듬는다는 것은 사람이 다듬어가지고 멋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멋지게 인위적으로 보여줄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사람을 압도할 만한 어떤 외부적인 뭐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33절 보시면 33절부터 35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에 보면 33절에 온 이스라엘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본토인들, 이방인도 있어요. 진멸하라는 명령은 이방인을 다 죽이라는 명령인데요.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적용하실 때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리고를 진멸할 때도 하나님 편에서는 라합과 그 모든 일가족을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죽이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이끌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다 살아요. 이를테면 기브온 다 살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방인을 다 죽이고 없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 이 여호수아가 낭독한 율법이 뭐냐는 것이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27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화면에도 뜨긴 할 텐데 여러분 거기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은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저거 말 그 다음 슬라이드 예예 신명기 27장 15절부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화면에도 뜨기는 했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는 그 구절은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색을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아니 제가 그거는 제가 읽고 여러분은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는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장색을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바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계명은요 12가지인데요 십계명과 달라요. 십계명은 좀 더 선언적인 율법이라면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다루는 명령입니다. 우상 숭배 금지, 부모 공경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되죠.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속임수를 쓰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큰 부자가 되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 이 자본주의 시대에 더 부자 되려고 더 돈을 많이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맹인을 괴롭히면 안 돼요.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면 안 돼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연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알아야 되는 이웃을 암살하거나 뇌물을 바쳐가지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는 이거 다 저주의 대상이 돼요. 12개 계명인데요. 그중에서 성적인 죄가 4가지예요. 왜 이거 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겠어요? 그 시대에 많았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몸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영화, 드라마, 그런 문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다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왜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저주를 경고하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해요.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음란했느냐? 이 시대는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음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이에요. 다산신앙, 고대의 다산신앙은 거의 다 음란했어요. 그 음란한 방식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음란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복을 받는. 그러니 이 시대가요 방탕한 시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제사장의 복장을 말할 때 반드시 속옷을 입히라고. 속옷. 그 시대에 속옷 안 입고 계신 분 다 속옷 입죠. 옛날에 속옷 겉옷이 어디 있었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 같은 옷감 없었어요. 속옷 입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너무 더웠어요. 왜 중국 가면 더울 때 막 중국 사람이 옷들이 다 벗고 다니면 뭐 우리 흉측하죠. 자기들은 흉측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문화인 거예요. 문화. 예를 들면 고대 사회에 그 더운 겨울에도 3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나라에서 무슨 속옷 겉옷 다 갖춰 있겠어요. 또 예배 때 음란한 일을 해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배는 음란했어요. 속옷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제사장은요 반드시 속옷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절대로 음란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2가지 선언이요 일상적인 그 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야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저주를 받는 거야. 그거는 복받는 길이 아니야. 네가 더 부자 되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거 너 부자 되는 길이 아니야. 너 그거 저주받는 길이야. 네가 네 앞가림 하려고 네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다 무시하고 네 앞가림만 하며 살아봐. 네가 연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모르면 너는 저주를 받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시대에 다 자기 앞가림하고 다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더 화려한 삶을 살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런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면 저주를 받는 거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확인하시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잘 사는 것보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졌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다 잘 살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성경을 읽으면서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고 예수 믿는 사람의 성경을 읽으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해서 이기고 어떻게 해서 더 풍요롭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빚어가려고 하시는지를 잘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에 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